말라기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말라기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았다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경멸했습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죠. 이듯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은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두 가지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연달아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9절인데요. 이 9절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내용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조금 면밀하게 읽다 보면 정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할 만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잘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지껏 엉망으로 살고 나에게 은혜도 구하지 않고 또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를 경멸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나한테 은혜를 구해도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거죠. 너 나중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너 절대로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마음대로 해, 난 너한테 도와달라고 할 일이 없어. 이제 지금 그런 지금 지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9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하나인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은 사실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제사를 안 받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인 의미는 내가 너희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하고 간구하건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 보면 제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안 받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또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여서 여러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온전하고 정상적일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는 거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관계가 뒤틀린 관계가 되어버리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냐.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미 너희가 그런 관계를 깨고 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허물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서, 혹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돌이켜보고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가령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 그대로 구원을 하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두시고 아담에게 주셨나요? 그거 아니죠. 아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아담은 에덴 동산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아담이 할 수 없는, 아담에게 아무런 그런 것을 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시고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죠.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 이것도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들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 출애굽 사건이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히브리인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은 그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은혜를,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완벽한 은혜를, 전폭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제 그런 종류의 은혜를 이제 받는 경우가 있죠. 이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지옥 권세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할 때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어떤 때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반면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내가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종류인 거죠. 가령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고 있었잖아요. 전폭적인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전폭적인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앞으로도 네가 죄를 짓건 말건, 세상적으로 살건 말건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여서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로 들어왔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전폭적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안 살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또 나에게 이것을 해결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는 하나님 전폭적인 은혜와 전폭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은혜를 구해야 될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빈털털입니다. 빈손입니다. 가난한 마음 말고는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귀환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회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갈 것을 소망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또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이와 같이 책망과 꾸지람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네가 나한테 은혜를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는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결코 듣지 않는 자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만약 전폭적인 구원과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심지어 믿음이 없음에도 내 힘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빈손을 내어드리며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구원을 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